히브리서 49번 메시지. 믿음의 창시자여 온전케 하시는 분. 옛 언약의 성도들은 단지 믿음의 증인들임.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여 온전케 하시는 분에 왔습니다. 옛 언약의 성도들은 단지 믿음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믿음의 창시자나 근원이나 온전케 하는 자나 또는 마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의 1절에서는 믿음의 증인들을 우리를 둘러싼 구름 같은 증인들로 간주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구름 안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주님을 따랐습니다. 구름이 있는 곳에 주님도 계셨습니다. 더욱이 구름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히브리서 11장을 읽는다면 당신은 즉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하여 당신이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가질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당신이 구름을 갖는다면 당신은 주님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구름을 놓친다면 당신은 주님을 또한 놓칠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곧 교회 사람들은 구름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최선의 길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그는 구름, 즉 교회를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구름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계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구름이며 사람들은 우리를 따름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 계시며 우리가 있는 곳은 주께서 오늘날 행동하시는 방향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믿음의 창시자여 온전케 하시는 분임. 믿음의 창시자. 오직 예수만이 믿음의 창시자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본 대로 옛 언약의 성도들은 단지 믿음의 증인들이었지만 예수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시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기원자, 계시자, 인도자, 개척자, 선주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2장 10절에서 원수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는 믿음의 창시자, 곧 믿음의 기원자여 시작이요 근원입니다. 창시자는 기원자여 계시자이므로 그는 시작이요 근원입니다. 창시자는 기원자이기 때문에 그는 또한 개척자여 선주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인도자여 원수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모든 칭호들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에 대한 합당한 정의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에게는 어떤 믿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의 은사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생명주는 영이신 그분은 그분의 믿게 하는 요소를 그분 자신과 함께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믿는 능력이 우리 존재 안에 생기며 우리는 그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한 믿음의 요소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어주는 그분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신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신 그분에 의해서 곧 그분의 믿음에 의해서 삽니다. 예수는 주로 그의 생활 안에서 또한 그의 이 땅에서의 여정 안에서 믿음의 창시자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 예수는 그가 이 땅에 계셨을 때 믿음을 창시하셨습니다. 그가 산 생활은 믿음의 생활이었으며 그가 걸어간 여정은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그의 생활과 여정 안에서 그는 믿음을 창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애척자여 선주자인 예수는 믿음의 길을 여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사복음서를 다시 읽어본다면 당신은 그의 생활이 여는 생활, 곧 믿음의 길을 여는 생활이었음을 알 것입니다.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를 좌절시키려는 산과 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여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이러한 관점을 갖는다면 우리는 항상 믿음의 길을 여시는, 즉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람처럼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없이 하시는 믿음의 창시자이신 바로 그 예수를 볼 것입니다. 그분이 믿음의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는 또한 개척자여 믿음의 도로를 달리는 선주자이십니다. 믿음의 개척자여 선주자로서 예수는 또한 믿음의 인도자여 원수이십니다. 그는 믿음의 길을 열었으며 선주자로서 그것을 개척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므로 원수이신 그는 그의 발걸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할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의 생활과 이 땅에서의 그의 여정 안에 있는 믿음의 창시자인 그리고 그의 영광 안에서 하늘의 그의 보좌 위에서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인 그를 바라볼 때 그는 그가 창시하시고 온전케 하신 믿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며 심지어 주입하십니다.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는 또한 믿음을 온전케 하는 분이십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마치는 분 또는 완성자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또한 믿음을 마치시는 분이요 또한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계속하여 바라보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경주를 달리는 데 필요한 믿음을 마치고 완성하시는 그분을 소유할 것입니다. 예수는 주로 그의 영광 안에서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의 보좌 위에서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그가 땅 위에 계실 동안 창시하신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 영광 안에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는 믿음을 끝마치시고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그가 창시하시고 시작하신 것을 끝내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옮겨 부음. 우리는 천연적으로 믿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음. 이제 우리는 믿음을 옮겨 붙는 문제에 왔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에게는 믿는 능력이 없습니다. 믿는 요소가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에는 없습니다. 천연적으로 우리는 불신의 능력, 즉 믿지 못하게 하는 능력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님.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근원이시요 믿음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는 이 거룩한 은사를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되는 무언가를 우리 존재 안으로 넣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은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보배로운 것인데 이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으로 옮겨 부어진 믿게 하는 요소이신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그분은 믿게 하는 요소인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입하시며 또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 즉 실체화시키는 능력이 육감과 같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실체화시키는 감각을 복음 전파를 통하여 얻었습니다. 합당한 복음 전파는 단지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또한 옮겨 부음의 문제여야 합니다. 가령 내가 어떤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합시다.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 전에 주님께로부터 주님께 속한 무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전파할 때 내가 주님에게서 받은 것이 듣는 사람들 안으로 전기와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동안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듣고 있을 때 무언가가 자연스럽게 또한 무의식 중에 그들 안으로 옮겨 부어집니다. 그들이 머리를 흔들며 내가 전파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 깊은 속에서는 내가 말하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믿는 것은 바보스러운 짓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그들 안에서는 무언가 계속적으로 반응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당신은 너무 좋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는 데까지 이끌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 안으로 어떤 요소가 옮겨 부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집회에서 표현하려 하지 않았지만 결국 주님을 믿게 된 많은 고집센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갔지만 평강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서 무언가가 그들을 설레이게 하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다음 복음 집회가 있을 때 그들은 거기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파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믿음이 옮겨 부어진 결과입니다. 모든 복음 전하는 이들은 매혹적이어야 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에게 끌리는 것이 있어야 하며 그럴 때 다른 이들에게 매혹적일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논리적이 아닐지 모르나 건전지가 충전되는 것처럼 듣는 이들은 매혹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매우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수록 복음 집회는 더욱더 매혹적일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는 그가 하늘에 속한 매력을 가질 때까지 또한 거룩한 요소로 충분히 충전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그가 충전되어 매혹적이라면 그가 사람들 앞에 설 때 무언가가 그들 안으로 옮겨 부어지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심지어 그와 같은 전파자를 두려워할 것이며 저 사람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너무 매혹적이기 때문에 당신은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을 잘하고 좋은 교육을 받았을지 모르나 매혹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복음 전파자는 말하는 게 좀 부족하지만 매우 매혹적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그에게 들을 때 매혹됩니다. 매혹적인 전파자를 통하여 어떤 요소가 그들 안으로 주입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것을 그들에게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 주입된 요소가 곧 믿음입니다. 이 원칙은 단지 복음 전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사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사역은 우리의 웅변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말에 있습니다. 말은 웅변과는 다릅니다. 웅변은 음악과 같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말은 거룩한 요소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사역이 올바르다면 당신은 사역할 때마다 매력적일 것이며 매혹적일 것입니다. 합당한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충분히 옮겨붙는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는 거룩한 요소로 충전되고 그 다음 사역에 있어서 거룩한 요소를 매혹적인 방법으로 다른 이들 안으로 방출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본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의 필요를 위해 우리 안으로 분배된 하나님 자신입니다. 죄인들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천연적으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고 오직 불신뿐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합당한 복음 전파를 들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 충전됩니다. 하나님 자신인 하늘에 속한 전기가 그들 안으로 전달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 안으로 옮겨 부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물이며 하나님 자신에 속한 본성이요 요소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떠나서 그를 바라볼 때 그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방출하며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충전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연히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로부터 발생하지 않고 주님에게서 발생합니다. 믿음은 매우 주관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위하여 믿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은 그가 곧 그 인격이 우리 존재 안에서 믿게 하는 요소가 될 때까지 그분 자신을 옮겨 부으며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 안에서 믿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분은 우리를 믿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언뜻 보기에 그것은 우리의 믿음 같지만 사실상 그것은 그분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일단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을 창시하시면 그분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그는 믿음을 완성하시고 끝내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당신은 스스로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적은 양의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믿음은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믿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믿음에 의하여 곧 우리의 믿음이신 그분에 의하여 삽니다. 그리스도의 믿게 하는 요소는 생명의 법을 통하여 우리 존재 안으로 충전됩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하여금 더 역사하시게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생명의 법에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할 기회를 준다면 그 역사하심은 우리 안에서 위대한 믿음을 산출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생명의 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믿음은 생명의 법이 우리 존재 안에서 역사한 첫 열매입니다. 우리는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의 배열에 대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요점은 증거의 비석들에 의해 예표된 생명의 법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율법은 또한 증거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표현과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은 그 법을 제정한 사람의 표현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법을 만들며 나쁜 사람은 나쁜 법을 만듭니다. 법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어떠함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반영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법 또한 빛과 사랑의 법이며 의롭고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반영인 율법은 하나님의 표현이요 증거입니다. 그것은 또한 생명의 법의 그림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은 사실상 하나님의 반영이요 표현입니다. 생명의 법이 우리 존재 안에서 더 역사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분의 표현과 증거가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의 배열은 최종적으로 생명의 법, 즉 하나님의 표현과 증거에 이릅니다. 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시작하여 생명의 법으로 완성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하나님의 간증을 산출합니다. 그 목표는 하나님의 표현을 갖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이 하나님의 표현과 간증을 가져오기 위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그 역사하심의 첫 번째 결과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가장 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법으로 하여금 가장 잘 역사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어떤 강요나 분쟁이 없이 최고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는 그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의 역사하심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일관되어 있습니다. 많은 다른 단어들과 표현들과 용어들이 사용되었지만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요점을 반사합니다. 히브리서 8장에 있는 생명의 법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는 능력, 곧 믿음을 산출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읽음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체험에 의하여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체험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의 계시로부터 확증을 갖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히브리서 11장이 히브리서 8장과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에 따르면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8장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능력은 거룩한 생명의 법의 역사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법이 우리로 하나님의 반영과 표현과 간증이 되도록 역사할 때 우리는 믿기가 쉽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믿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믿지 않기란 불가능한데 이는 믿게 하는 능력이 우리 안으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우리가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에게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역사하시게 할 기회와 자유를 드립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생명의 법은 우리가 그분으로 완전히 적셔질 때까지 우리 존재의 모든 속부분들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분으로 적셔질수록 믿기가 더욱더 쉽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갖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얼굴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므로 그와 같은 주관적인 방법 안에서 믿음을 체험하기 바랍니다.